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시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개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루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두 주간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태풍인데요. 그곳에서 두 주간 고생을 하다가 상륙을 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 섬은 지금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밑에 시칠리 섬이 있고 그 섬 바로 밑에 이 몰타 섬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 로마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기후만 좋으면 불과 며칠 사이에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가까이 온 것이죠. 여러분 그 지중해 그러면요 달걀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이 모습이 모양이 물론 달걀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죠. 지중해입니다. 육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큰 바다인데요. 북쪽은 유럽과 접해 있습니다. 동쪽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접해 있고 남쪽은 아프리카와 접해 있습니다. 서쪽 끝으로 가면은 거기에 스페인이 밑으로 쭉 내려와 있고 스페인 바로 밑으로 지중해가 흐르면서 대서양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륙 사이에 그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중해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풍랑이 이 태풍이 배를 몰아붙이면은 배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로도 갈 수가 있죠. 또 스페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키를 정확하게 딱 붙들고 계셨는지 태풍이라고 하는 그 날개를 달고 이 배가 흘러 로마 바로 밑으로 그 큰 지중해를 훌쩍 넘어가지고 로마 바로 밑으로까지 그 배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그 밑에다 갖다 놓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요,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를 저어서 가는 것입니다. 저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아니다, 왼쪽으로 돌이키라 그러면 왼쪽으로 돌이키고,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이키고, 우리 인생의 배를요 저어서 가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끌고 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까지 따라오셔서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노를 저어서 타는 이것이 정상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노를 젓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주저앉아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손을 다 놓게 하시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잠만 계속 자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설명을 전혀 안 해주시고 무작정 그렇게 끌고 갈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배를 저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냐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알고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도달을 해서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바람에 몸을 맡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 가사 2절에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 때는요 사실 놓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더 빨리 가고 더 성숙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순풍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몇십억이라고 하는 돈을 손해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 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세워주시면서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바울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이 육체가 겪는 고통은 거기에 비해서 영적으로 얻는 것에 비해서는 전혀 비교가 안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내 육신에 다가오는 아픔들입니다. 힘든 것이죠.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건 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현실의 고난과 아픔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주일날 그 김진욱 성도라고 새가족이 한 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어떻게 전도가 되어왔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전도대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토요 무료 급식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가서 6개월간 전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전하기만 했었죠. 이 전도대원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 많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나가던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해서 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전도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그것,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 풀려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초라하기도 하고 부족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육체가 겪는 그 고통은 풍랑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은 사실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그 경우를 보면요,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 무슨 파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육신은 힘들었죠. 다 죽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너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276명을 다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육신은 비록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영혼의 영광은요, 기쁨과 감격은 다른 것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호화롭고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다면은 그 육신의 편안함은요, 그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편안할 때와는 다르게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엉뚱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시죠. 그래서 그걸 다 끌어내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간절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 간절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은요, 몸이 힘들 때입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알고 보면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더 간절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요, 몸이 아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때 간절함을 가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 평소에 늘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유지하는 것,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제일 간절한지 아십니까? 언제 마음이 제일 간절하냐면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보면요, 언제든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우가 어떤 말이 있는데요, 여우가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서 간절한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를 대하여서 그러하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간절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할 때나 저러할 때나 늘 간절하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늘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셨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활 때나 부활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언제나 늘 간절한가? 그렇다면 만약에 간절하다면 그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님, 주님이 저를 향하여서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저도 주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간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우리의 차이점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그치고 또 비를 내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볼 때에 기도할 때만 간절한가? 아니면은 내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간절하고 내 삶 속에서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탄해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을 때로는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업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왜? 늘 간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받은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몸은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풍랑 가운데에서 받았던 은혜는 배를 타고 가고 있던 276명의 그 모든 영혼을요,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룰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의 의견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믿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먹자 그러면 먹고 우리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을 때에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놀란 권세, 그 권세가 이 폭풍으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실하게 변화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에서 얻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원래 그 배의 통수권자는 율리오였죠.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풍랑이 일면서 통수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겁에 질려있던 이 율리오, 여러분 그 백부장이나 천부장은요 보통 용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거칠기로 소문나고 혼자서 몇십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율리오가 급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이 묶여서 가고 있던 그 형태투성이고 힘이 없는 그 사도 바울,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의 눈빛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리더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율리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과는 다른 신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요, 율리오는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을 확실하게 배려합니다. 나중에 멜리데 도착을 해가지고 배가 깨어져 가죠. 그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행전 27장 4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이요 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하는 곳마다 바울을 쉬게 하고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를 호위해왔던 이 백부장이 뒤에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 율리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은 못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멜리데에 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멜리데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없죠. 그러나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그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웠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첫 번째로 그는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병에 걸려있었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는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멜리데에 상륙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원주민들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불을 피웠습니다.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나무를 주셔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데 뜨거워하던 뱀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물고 늘어졌죠.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죽기를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손에 묻어있던 달려있던 독사를요 떼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살이 붙는 것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랬더니 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앙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질병을 고쳤고 그리고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사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말씀해 보면은 독사가 물어도 뱀에게 물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독사에 한번 물어보라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면요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물겠죠.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독사에게 내 손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면은 독사가 물겠죠. 그럼 사도 바울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용을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물리면 죽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죽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그렇게 손을 내밀거나 그렇게 독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적어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낫게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 보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뱀 집어올리다가 물리고 독을 마시면 이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즉 이러한 표적은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사건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그리고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낙도나 오지 선교사들에게 흔히 있는 현상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어야, 말씀을 전해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전해주었을 때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선교사가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밀린 지대를 다니면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요, 살모사나 코브라에게 물릴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선교사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던 역사가요, 선교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은 아무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 병든 자들을 계속해서 고쳤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멜리대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던 그 문제도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변화를 받고 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요, 언제 찾아온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태풍 속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 우리도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참 감동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만사가 평안하고 잘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화를 줄 때는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결국은 인도를 그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의 신분은요,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구경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초라하게 묵혀서 끌려온 이 죄수의 무릎 아래에 로마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초라했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무릎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뜻을 세운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조금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는 이건요. 내가 즐기고 누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양다리를 걸치는 것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면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큰소리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실 다 내려놓는다 그래도 하나님 다 안 걷어가십니다. 다 안 가져가신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가시려면요, 우리들의 동의를 하나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시려면 동의 안 구하고 그냥 다 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초라해도 당당하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온전하게 줄 수 있겠느냐? 100% 내게 다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